새벽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또 주님의 이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말씀은 잠언 10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6절에서 11절까지 저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복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아멘. 이제 잠언 10장부터는 그 삶의 지침에 대한 말씀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한 구절 한 구절 경구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 대꾸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A는 이렇지만 B는 이렇다. 예를 들면 1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대조가 되어 있죠. 지혜로운 아들, 미련한 아들. 2절도 보니까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불의의 재물과 공의. 이제 계속 이 구조가 반복되면서 이제 삶의 지침이 나옵니다. 그게 잠언 10장에서는 두 가지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리고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재물과 말에 대한 이 두 가지 내용이 주 핵심 내용인데요. 오늘은 이제 말에 대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 앞쪽에 재물에 대한 내용을 좀 핵심으로 요약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결국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벌고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써라. 그러면 마음속에는 우리 안에 이런 불안함이 생깁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돈 벌어도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이렇게 안정을 시켜줘요. 그래도 의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게 이제 재물에 대한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다루기에는 또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한 구절 묵상 이 본문을 중심으로 좀 말에 대한 얘기를 좀 몇 가지 성도님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이 잠언에서 의인은 믿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반면에 악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통 이제 악인이라고 이제 잠언은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신앙이란 말이 바뀌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신약에도 보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일어난 일들이 대표적인 실제적인 반응이 말이 바뀌는 거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통제를 받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완벽한 통제는 아니더라도요. 내가 어떤 말을 이렇게 툭 내뱉고 싶은데 마음속에 한번 이렇게 걸림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거거든요. 예전에는 10번 부정적인 말을 썼습니다. 근데 성령의 통제를 받는 상태가 되면 내가 일단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내 말이 인지되기 시작한다라는 게 사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내면을 통제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10번 부정적인 말을 할 게 이게 절반으로 좀 줄어듭니다. 그리고 누군가에 대한 험담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자꾸 뭔가 마음속에 걸림이 생겨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언어를 통제하고 우리의 언어를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능뿐만 아니라 꼭 필요할 때 해야 하는 말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정말 중요한 만남을 하기 전에는 꼭 기도를 하고 만나는 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위급하고 긴급한 성도님들을 만나는 신방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말 한마디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내 작은 소견, 작은 판단으로 제가 어떻게 모든 걸 다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심정을 담아서 권면하고 쓰러져 있는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이제 목회자의 부르심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긴장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그 영혼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어렵게 할까 봐 그래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 이 만남 가운데 제 성령의 능력으로 제 입술을 좀 주관해 주시고 통제해 주셔서 꼭 필요한 말을 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일상생활 중에도 때로는 제 안에 이렇게 나도 모르게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언어가 흘러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짧게라도 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좀 주관해 주시고 이 상황을 주님께서 좀 통제해 주셔서 제 입술을 좀 바꾸어 주십시오. 하루를 시작할 때 그리고 중요한 대화를 해야 될 때 그리고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결국 우리의 입술을 제어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의인의 입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8절과 19절에도 입술을 이 제어하는 자가 지혜가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가 있느니라. 우리의 말 때문에 후회하는 일이 참 얼마나 많습니까? 아, 내가 그때 그 말 한마디 하지 말걸. 내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 그 말 한번 참을걸.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내가 그때 그 말 안 했더라면.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말을 하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이 많은 말들을 좀 기도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기도로 바꾸고 이 말을 기도라는 렌즈를 한번 필터를 통과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면.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참 제가 와닿았던 한 문장이 있습니다. 인격이란 말이 지나간 흔적이다. 굉장히 제가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일생 동안 쓴 언어들이 그 한 사람의 인격을 만든대요. 그 인생의 결을 만든다는 겁니다. 참 우리는 얼마나 많은 소리에 노출되어 살아갑니까? 아, 그렇구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가 지나간 흔적이구나. 일단 내가 하는 말 누가 듣습니까? 내가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우리의 소리, 내가 듣는 소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만든다. 소리가 하루를 뒤흔들 수도 있고 또 그 소리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얻기도 합니다. 사실 성경을 읽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마음의 공명을 내는 일 아닙니까? 마음의 소리를 우리의 영혼에 울리는 것. 그 말씀 한 구절의 공명이 그 소리가 오늘 우리의 인생의 결을 결정하거든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도 그리고 직장에서 동료와 대화를 하다가도 정말 누군가가 억울하게 이렇게 돌을 맞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이전이었다면 대응하고 그리고 오히려 더 강한 언어로 상대방을 제압하려 하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한 구절이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우리 안에 공명이 일어나고 그걸 성령님께서는 그 말씀을 붙잡으시거든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누적되어 있는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내면과 영혼을 길을 내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쓰는 언어가 우리의 인격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아까 저희 그 사도신경 할 때 그런 고백을 여러분 하셨죠. 성령님께서 교통하시는 영이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교통이라는 것은 소통이라는 뜻입니다. 원활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성령님께서 우리의 내면에 주관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면 소통이 회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말, 독한 말 때문에 관계가 깨지지만 성령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의 입술을 좀 주장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저에게는 말을 할 때 하나의 꼭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제가 청년들에게도 이 얘기는 꼭 해주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뒷담화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3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그 사람이 제 옆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가정을 하는 습관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제 옆에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실수를 좀 많이 줄이는 경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우리의 영혼을 답답하게 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있다고 나옵니다. 아까 제가 17절, 18절 말씀드렸는데 거기 중상하는 자가 있다. 성경도 기록해요. 중상하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입니다. 희생양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덮어 씌우는 사람.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언어를 쓰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그건 악인의 언어다라고 기억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언어를 하나님 손에 좀 맡겨드린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구절이요. 인격이란 말이 지나가는 흔적이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읽었던 굉장히 인상 깊었던 책 중에 하나가 일반 서적 중에 이희주 작가의 말의 온도라는 책이 우리 한국 사회를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던 적이 있습니다. 말에도 온도가 있다는 겁니다. 차가운 말도 있고 뜨거운 말도 있고. 그 책의 내용에 보면 그 문장이 제가 기억에 많이 남아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한 거 좀 맞닿아 있어서 이것을 좀 읽어드리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좀 마치고 싶은데요. 용광로처럼 뜨거운 언어에는 감정이 잔뜩 실리기 마련이다. 말하는 사람은 시원할지 몰라도 듣는 사람은 정서상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표현도 위태롭기는 마찬가지. 상대의 마음을 돌려세우기는커녕 꽁꽁 얼어붙게 만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언어에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개입해 주시도록, 의인의 이 입술은 생명의 셈이다. 살리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악인의 입술은 독을 품었다. 죽는 말을, 누군가를 시들게 하는 말을 한다. 우리의 언어를 살펴보고 되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의인의 입술은 생명의 샘이라고 하셨고 악인의 입은 죽이는 독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신앙이란 말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리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우리의 인격을 결정한다면 오늘 하루 내가 내뱉는 그 한마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 그 말 한마디로 오늘 하루 살리는 자로, 또 생명의 샘으로 쓰임받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전반기 때 난 목사님 통해서 복음의 언어에 대한 도전을 참 많이 받았죠. 복음의 언어가 뭡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꽉 차있는 상태로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에 주어진 이 시간 동안 내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오늘 하루 만나는 이들에게 사랑과 위로와 격려의 언어를 좀 사용하게 해달라고. 내 입술을 통해서 오늘 집으로,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좀 부끄럽더라도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따뜻한 메시지 한번 보내주시고 오늘 하루 내 언어로 누군가를 좀 살리는 하루 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또 성도님들이 가지고 오신 그 개인적인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의인의 입술은 생명의 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신앙이란 말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고 성령이 말하기 하심을 따라 누군가를 살리고 그리고 누군가의 그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 그런 언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언어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따뜻한 그 말 한마디가 영혼을 바꾸고 그리고 그 격려 한마디가 인생을 바꾼다면,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격의 변화.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셔서 악인의 입술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살리는 입술로, 하나님 그 생명샘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내가 생명샘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직장에 내가 생명샘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내가 생명샘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다락방에 내가 생명샘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내가 생명샘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생명의 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샘솟는 그 살리는 언어로 우리의 언어의 온도가 정말 따뜻하게 변합니다. 관계 속에서 내가 혹은 독이 되는 말로 죽이고 있진 않는가? 나의 입술에 주님 복음의 언어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이들에게 그 사랑과 위로와 격려의 언어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이 입술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